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노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그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말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의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지에서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시험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성하여
같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에베소에 대한 배경과 서론들을 조금 봤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은 드란노 서원을 세우고 에베소를 비롯한 그런 인근 지역에 제자들을 양육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지 않아도 그 드란노 서원에서 거의 2년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그 주변에 가서 교회가 태동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사역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것은 부흥이죠. 부흥.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책을 불태웠고 또 아데미 신전과 신전의 형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생업이 위기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복음의 전파의 위력이 우상 숭배의 설 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에베소 온 도시가 영적으로 변화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바울 사역 중에서 이제 가장 감동적이면서 눈물겨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눈물과 기도로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 당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급박한 여정 속에서 오순절에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에베소 약 48km 정도 떨어진 밀레누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사람을 보내 장로들이 도착해서 다시금 교회에게 또 위례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그 교회를 위탁하고 위임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35절의 이 긴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신자들에게 전한 유일한 설교이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양떼를 잘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그런 정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8절에 27절 말씀하니까 바울이 보여준 섬김의 본이 거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다. 그러면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섬김의 의미가 뭔지 좀 살펴야 됩니다. 19절에서 사용된 섬기다, 글로우라는 그런 단어는 종이 되다, 전적으로 한 대상에 소유되어서 그 종의 책임을 수행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고 다 인정하고 아멘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자 노예로 여겼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7장에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이 있을 때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하면서 자신이 철저하게 자기 주장이 아닌 겸손과 섬김으로서의 종된 위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종의 사역을 하면서 네 가지 핵심 단어로 바울이 어떻게 섬겼는지 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8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그죠? 겸손과 바울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제일 먼저 갖춰서 드러날 인격의 속성이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 다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러니까 유익한 것이라면 뭐든지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말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듣기에 거북해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를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것이 뭐다? 유익하다면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유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얼마나 긍정으로 부정적으로 쓰이는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시편에도 환난당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래서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다 말하죠. 예. 그래서 지난번 살핀 것도 우리의 유익합니다. 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세우고 그 기업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다. 그런 이제 이 성경에 나타난 유익들을 쭉 찾아봐서 뭐가 우리에게 유익인가를 더 심도 있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말하죠. 유익한 것이라면 그것이 꺼리낌이나 또 전하기 어떤 불편할지라도 마땅히 영적으로 유익하다면 물러서는 것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인종과 또 지위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무엇에 대해서 일러줬냐? 21절이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증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회심을 구성하는 두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상에서 돌아서는 일이고 또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르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또 자기 자신은 늘 믿음에 잘 서 있는가 확증하고 믿음으로 잘 속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면을 볼 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설정되었는가, 나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분별 있게 믿음의 행위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가르쳤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너희가 떳떳하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자녀가 되었냐.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 장성하고 있느냐, 그걸 물었던 겁니다. 오늘 스스로에도 물어보십시다. 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여전히 나는 믿음 안에서 그것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려고 하고 있는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앞세운 그런 바울의 겸손의 실체 속에서 그 겸손으로 그렇게 종된 모습의 1차의 모습을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 역시도 겸손에 대해 주제를 가질 때 베드로전서 5장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악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러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질 것을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일러주는 걸 보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을 하되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겸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태도이고 또한 종된 자로서의 섬기는 인격의 최우선의 모습이 겸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습 보니까 어떻게 섬겼어요? 거기 19절 말씀 곧 겸손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눈물이며 눈물의 섬김이었습니다. 바울사에게 늘 눈물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31절에서도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훈계였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훈계하면서 그들에게 눈물로서 가르치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눈물은 진실한 마음의 표식이며 또 완악한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성도들을 향한 깊은 애정의 산물이 바로 눈물이죠. 그래서 훈계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충고와 경고를 포함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에 뭐가 따랐다고요? 눈물이 따랐다고.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할 말도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있어. 내가 괜히 이 말했다가 체하지 않을까? 삐지지 않을까? 목사님 나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갑니다. 이런 말 하지 않을까? 근데 바울사도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유익이라면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훈계할 때 마음이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눈물이 없습니다. 네, 감사한 거겠죠? 네. 힘들게 할 때는 저도 울었어요. 그래서 눈물로 주를 섬겼다는 말은 이 일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도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보니까 장로들과 바울들은 헤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다 그들이 함께 크게 울었던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사랑의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안타깝기 때문에 또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주를 섬겼다는 말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서 진심으로 섬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되었다는 그 의미 속에서 또 세 번째 그의 종됐던 자세의 모습은 아까 첫 번째 뭐였죠? 겸손, 두 번째는 눈물로, 세 번째는 시험을 참고 견딘 섬김이었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딘다. 그래서 시험은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은 그런 시련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말하고 있죠. 에베소 사역 중에서 고린도전 15장과 고린도서 1절에 1장에 에베소서는 내가 그렇게 죽기까지 힘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데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 아시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자신이 당시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에베소 사역 중에서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영적 저항을 겪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을 통과하기도 했다 말합니다. 맹수와 싸우는 것. 그러나 그런 고난이 오고 그런 시험과 시련이 와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에 매어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 앞에서도 굴복치 않겠다는 의지죠. 단순히 자신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시험들이 그를 포기하게 만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시련과 시험은 주를 섬기는 데 따라오는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르는데 전혀 시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주님 편에가 아니라 마귀 편에 섰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게 되면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기에 말씀에 대한 섬김입니다. 말씀에 대한 섬김. 그래서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두란 여선과 각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27절에 보니까 거기 뭘 전했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죠? 하나님 나라. 27절에는 이는 내가 꼬리 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마땅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시계주처럼 마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얻을 기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이해를 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크게 확장될 겁니다. 그냥 무의미 건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파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성경에서 예언하고 제시했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빠짐없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잘 가르쳤다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경만하고 그러고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에스겔서 나오는 파수꾼의 비유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들이 당하는 화가 있으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그렇죠? 내가 분명히 나팔 쓰러서 나팔을 기능해서 그들이 돌이켜서 피하거나 하게 되면 여전히 피하지 않는다면 그 피값이 내게 아닌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예요? 나는 분명히 가르쳤다 그 얘기죠. 나는 분명히 가르쳤다.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사역은 섬김은 은혜의 말씀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사역에서 말씀은 주를 섬기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유일한 도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31절에 이제 장로들에게 주는 세 가지 권면이 거기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장로를 불러서 밀레노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보여준 그 길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28절로 35절이 사실상 두 번째에 해당하는 설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를 섬긴 것처럼 어떻게 섬기라, 섬기라 말합니다. 31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여,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어떡하라? 기억하라. 이것은 앞전에 내가 어떻게 사약했는지 그 사약을 간단하게 정리한 말이죠. 그러면서 33절로 35절 말씀이니까, 내게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예수께서 신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할지라 말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상실시켜주면서 범사에 자신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서 주를 섬기라고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자신의 고별설교를 그렇게 35절에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의 30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삼가하라 라는 그 권면 속에서 지도자가 명심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원리를 거기 일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자신을 먼저 삼가하라 해요. 28절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삼가하라, 삼가하라. 다시 말하면 자신을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과 교회 장로들은 양떼를 잘 살피기 전에 먼저 누굴 살피요? 자신을 먼저 살필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필 것. 그래서 바울은 후에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이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장로들에게 자신을 살피고 양떼를 살피는 데 있어서 명심할 내용을 적어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살펴라. 장로는 자신, 또 감독자로 세운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교회의 투표로 직분을 얻고 세워줬다 할지라도 그를 세우신 자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 역시도 언제나 자신도 양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 어죠? 양떼 가운데서 감독자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섬기라고 보낸받은 자리, 즉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그죠? 우리를 구속고 정결케 하고 또 죄사함 받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누구 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피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참 잘 섬기고 돌아보고 서로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딴지 걸고 무시하고 회방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잘 기억해서, 예수께서 피 흘렸지만 그건 삼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사람이 모여서 세워진 그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진리의 기둥과에 띈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마음 쏟고 돌보고 섬기고 해야 되는 거지, 그 교회를 회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회방하는 것은 누구를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핍박했습니까? 믿는 자를 핍박했죠. 그죠? 사울이었을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누구를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옥에 가두는 고난을 갖고서 그 일을 했는데, 누구를 핍박했다고 그래요?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죠.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핍값으신 교회를 해방하고 어지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셨다는 표현은 소유권을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소유권을 얻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기관이 아니다. 장로는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교회임을 언제나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피로 세신 교회를 기억하면서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그런 유혹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민교회에 그런 게 많아. 왜냐하면 이민교회는 이렇게 인척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 주위로 며느리 뭐 또 사위, 친척, 조카, 그래서 한 20, 30명이 막 돼갖고, 목사님, 그거 재고해 보시죠. 그래 놓고, 우리 잠깐, 이렇게.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거. 자기 피로 산 게 하나님 피로 산 거예요. 그걸 사유하려는 욕심은 철저하게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민주주의 정치도 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 정치가 다 바른 건 아니에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해야지 그게 바른 교회예요. 머릿수가 많다서 결정해서 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투표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 그런 줄 알고 동의되면은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가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외부의 위험. 첫 번째, 자신을 이제 섬가하라 그랬죠. 그래서 섬가하라는 소유수는 자신도 양인 줄 알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의 위험에 대해서 경계하라. 누구한테? 지도자들한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떠난 후 사나운 이리 같은 거짓 교사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예견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말하고 있죠. 외부로부터 위험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대한 경고죠.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한 말과 철학으로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사나운 이리라는 표현은 희생물을 갈기갈기 찢어먹는 사납고 사악한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헬라 문화 속에서도 이 신실하지 못한 믿을 수 없는 해로운 사람들을 이리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리들은 교회가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자신의 이익과 목적만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교회 서신서의 여러 곳에서 거짓 교사의 위험과 그 거짓 교사들을 지적한 것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도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주님께서도 친히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경고는 훗날 에베소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지도자들은 이 복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서 주의해야 될 것을 삼가할 것을 일러주는데 세 번째가 내부의 위험 것을 경계하란 말인데 내부의 위험은 무슨 말이냐면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30절 말씀.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고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내부의 위험을 경계하라는 경고입니다. 어그러진 말, 이것은 뭐죠? 복음에서 벗어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한, 복음에 물타는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하면서 희석시키는 겁니다. 공동체 내부에 자기 편을 만들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물타는 행위는 교회를 허무는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오직 누구를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만 따르게 해야 할끔 그것을 보는 시각들을 교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32절로 35절 말씀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냐? 이 결론부에서 아주 바울자들은 중요한 것을 거기 선언한 것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아멘. 바울은 교회의 미래가 어떤 유능한 지도자나 시스템에 있다, 어느 성경 공부에 있다, 어느 프로그램에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교회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장로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어떻게 한다? 위탁하고 부탁하고 있어요. 주님과 은혜의 말씀. 왜냐하면 그 말씀이 누구를? 장로들을 든든히 세움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여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부탁하다, 위탁하다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올려놓다 그 뜻이에요. 말씀 위에 올려놓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어디에 올려놔요? 말씀 위에 올려놓으라고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서 1장 18절에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얘기도 이 같은 단어입니다. 위탁한다는 같은 단어. 그리고 기업이 있게 하시라 말하는데 이것은 완성된 구원을 얻어 누릴 것이다 그런 말이죠. 기업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유산과 같은 거예요. 뭐 같아요? 유산.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될 거. 그렇죠? 근데 장차 얻게 될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대한. 바울사들이 부탁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어떻게 한다? 부탁한다, 위탁한다. 파라티테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넘겨주다, 위탁한다, 맡긴다, 의뢰한다, 그 위에 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부탁하라. 이 얘기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교회가 서게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와 성령과 그 말씀께 의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위에 설 때 어떤 결과를 거주냐? 거기 든든히 세운다. 어떻게 한다? 든든히 세운다.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한다. 모든 성도는 그 거룩한 모든 성도의 내 이름까지 포함돼서 나를 어떻게 한다? 기업 있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잖아요?
네.
모든 성도의 내 이름을 포함시켜서 그 기업 얻을 자로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은 다시 바울 사도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바울의 사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게 되죠.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한결같이 당신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것을 교회를 세우고 또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한결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세요? 주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의 청렴함을 언급하면서 지도자가 물질적인 탐욕에 자유로워야 한다는 사실을 거기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친히 손으로 일하며 약한 사람들 돕는 그런 모범을 보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떡하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하고 있죠. 여기 하나 더해야 되면 아홉 번째 복이에요. 이것은. 예,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이 종에 마땅한 도리라는 얘기입니다. 준다는 의미가 뭘 줄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뭘 줄까? 내가 있는 형편 속에서 두 개 있으니까 하나 준다 그런 의미 있겠지만은 여기서 준다는 의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이 내어주심이에요. 자신을 내어주심입니다. 결론입니다. 36절 38절 보니까 이제 눈물의 기도와 사명을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마친 바울은 무릎 꿇고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36절에 나타났습니다. 주와 그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하기 위함인 거죠. 바울이 무릎 꿇자 모든 장로들도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같이 무릎 꿇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한마음 돼서 그리고 다 크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다시는 얼굴을 볼 수 못하이라는 그런 슬픔 속에서 그들은 목을 안고 크게 통곡하며 입맞춥니다. 이 눈물의 작별은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진실하고 사랑으로 가득 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바울 사도의 일이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주님을 섬긴다면 겸손과 눈물과 시험과 말씀은 우리 삶의 섬김을 설명해주는 요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눈물과 겸손으로 견디면서 어떻게든 말씀이 드러나고 말씀이 권면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려고. 비단 바울사도 얘기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김 목사에도 해당되고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보여준 겸손과 눈물과 시험 말씀이 네 가지 요소는 비단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가졌다면 특별히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길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견딤으로 그리고 은혜의 말씀께 붙잡힘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삼가고 안팎의 위험을 경계하며 양떼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누군가가 비방하고 비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듣고 뭐 그럴 수 있지 그때부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화제를 바꿔서 그 소리 못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는 그런 거 아니라고 가르쳐서 바로잡아줘야지 그려 그럴 때도 있어 그려 그려 그리지 말고 그려는 뭐가 그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욕하고 있는데 눈물과 겸손과 시험으로 인내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섬겨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이 교회를 해서 우리를 자신을 삼가고 은혜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나를 포함시켜서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는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면서 우리의 몸된 라파엣 교회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또 함께 잘 세워져가는 교회로 서가길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